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MVP인 최정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이아스 V2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략하게 아젠다를 말씀드리면 이아스 V2란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던 포탈과 새로 나온 신규 포탈에 대한 차이점, 그리고 리소스 매니저, 그리고 새로 나온 스토리지에 대한 그 프리미엄 스토리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끝으로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처음에는 윈도우즈 애저라는 이름으로 나왔으며, 윈도우즈 애저와 SQL 애저 이두 가지 제품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있는 애저에 대한 서비스는 매니지먼트, 컴퓨팅, 그리고 스토리지, 백업, 그리고 네트워킹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되었으며, 그 이외에도 미디어와 CDN, 그리고 개발 서비스나 다른 웹이나 모바일에 대한 기능들도 총 추가가 되어서, 현재는 총 46가지의 제품들이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프라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클라우드와 자동차는 그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통점은 둘다 관리하는 사람들이 엔지니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우선 자동차 제조 공정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1단계로는 프레스 공정이라고 하는 자동차의 뼈대를 만드는 공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뼈대를 조립하는 차체 조립 공정. 그리고 조립한 뼈대를 가지고 이제 도장을 하는 도장 공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최종적으로 다시 이제 조립을 하게 되는 의장 공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립된 자동차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제조사에서 검수를 하는 검수 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검수가 완료가 되면은 사용자들이 직접 자동차를 타고 주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히 드렸는데, 이 자동차하고 클라우드에서 흔히 얘기하는 이아스, 파스, 사스라는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비유를 해드리면, 이아스라는 부분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자동차의 뼈대를 만드는 부분까지가 해당이 되고, 이 뼈대를 만드는 부분은 저희 클라우드 쪽에서 보면은 네트워크와 저장소, 서버, 그리고 가상화에 대한 부분들을 제조사에서 미리 다 생성을 하고 구성을 한 다음에 실제 검수 작업까지 마치고 그 검수된 이후의 부분을 이제 고객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것이 이아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른 부분으로 이제 파스라고 하는 부분은 자동차 뼈대를 조립하는 그 부분에 추가로 이제 사용자가 직접 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설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뭐 일종의 도장 페인팅 공정이 추가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 끝으로 이제 사스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다 합쳐진 부분에 대해서 모든 걸다 검수를 제조사에서 직접 마치고 사용자가 직접 사용할 수만 있게 하는 게 사스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저희 클라우드 쪽에서 얘기를 좀 돌려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는 이아스, 파스, 사스라고 하는 것은 클라우드 그 제조사에서 직접 그 관리를 어디까지 할 건지에 대해서 관리한 범위에 대해서 기준을 두고 서비스를 해드리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애저 이아스에 대한 부분은 실제 관리 도구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관리 도구 같은 경우에는 우선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기존 포탈, 그리고 새로 신규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신규 포탈, 그리고 애저에서 사용하는 파워쉘, 그리고 이제 끝으로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해서도 애저에 대한 이아스에 대한 부분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에 보시는 화면이 기존에 저희가 많이 쓰던 기존 포탈에 대한 화면인데요. 이 부분은 접속하는 URL이 manage.windows.azure.com이라는 굉장히 좀긴 부분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접속하실 때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오른쪽에 보시는 신규 포털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제가 설명을 새로 드릴 부분이며, 접속하실 URL은 포탈.azure.com이라는 주소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지금까지는 이제 간략하게 이아스나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포탈의 메뉴를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데모를 보면서 직접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기존에 저희가 많이 사용하던 기존 애저 포탈인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보시면 왼쪽 메뉴 쪽으로 해서 모든 항목이 쭉 나타나고 가상 컴퓨터나 모바일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네, 쭉 나열이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만약에 가상 컴퓨터를 하나 만든다고 생각 가정을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상 컴퓨터라는 버튼을 클릭하고 갤러리에서 선택 그리고 실제 설치할 이미지를 갖다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서 저희가 이제 실제 가상 컴퓨터의 이름을 입력하게 됩니다. 가상 컴퓨터의 이름 입력하게 되면은 실제 이게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호스트네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상 컴퓨터의 사양들을 쭉 선택하실 수가 있고 새 사용자 이름에서 입력하는 부분은 저희가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계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접속할 어드민에 대한 암호를 입력하게 되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암호를 틀릴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암호가 둘이 일치가 되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고요. 여기서 클라우드 서비스나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직접 선택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은 디폴트로 바로 생성을 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상 컴퓨터 에이전트를 설치하게 되면 실제 이렇게 가상 컴퓨터들이 쭉 생성이 되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기존에 저희가 사용했던 방식이고 제가 새로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그 애저 새로운 포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규 포탈의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똑같이 이제 기존에 쓰시던 메뉴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 UI 형식의 그 타일 형식의 UI 그 메뉴들이 쭉 선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실제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어떻게 할지 이제 선택을 하고 추가를 하고 제거를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한 가지를 지워본다고 하면은 뭐 A6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우면 지금 사용하시는 것에서는 안 나오고 만약에 자주 사용하시는 컴퓨터가 있다고 하면은 컴퓨터를 선택하신 다음에 네, 대시보드의 블레이드 고정이라는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 제가 선택한 그 VM이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 메뉴가 이렇게 클릭이 되고 좀 더 기존에 사용하시던 것보다는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좀 더 빨리 쓰실 수 있게 관리점이 좀 향상되었다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신규 포탈에서 가상 컴퓨터를 새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 계산 버튼을 누르시고 윈도우 서버 2012 R2를 선택하고 만들기를 클릭하면 계속 오른쪽으로 블레이드 형식으로 확장이 되면서 가상 컴퓨터를 만드는 메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똑같이 가상 컴퓨터에 대한 그 이름을 넣게 되고 사용자의 이름을 넣게 되고 그 이외에 이제 가격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쭉 선택하신 다음에 만들기를 누르시면 똑같은 형식으로 해서 가상 컴퓨터가 만들어지는 것을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상 컴퓨터가 만들어진 다음에 제가 기존의 포탈과 다른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속성 메뉴에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라는 걸 누르게 되면 네트워크가 나타나게 되고 이 가상 네트워크에 대한 실제 IP 주소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기존에 저희가 기존 포탈에서는 실제 이 가상 컴퓨터 내부를 보면은 그 고정 IP를 추가로 하는 메뉴 부분들이 따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정 IP를 만약에 넣을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워쉘을 이용해서 가상 컴퓨터를 실제 종료를 한 다음에 그 가상 컴퓨터에 대해서 고정 IP를 지정을 한 다, 업데이트라는 명령어를 친 다음에 다시 가상 컴퓨터를 시작하는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파워쉘을 잘 못 쓰시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부감이 있으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기존 신규 포탈에서는 이 부분들을 갖다가 직접 이제 수동으로 저희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메뉴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인터페이스에 고정 IP가 지정이 된 것으로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실제 굉장히 좀 강화된 부분이 검색에 대한 부분이 강화가 되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제가 가상 컴퓨터 한 대를 검색을 좀 해본다고 가정을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모든 리소스 부분에서 제가 검색어로 넣은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쭉 리스트업 되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기존에 있던 포탈에서는 이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가상 컴퓨터나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 리소스들을 좀 더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많이 기능이 향상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규 포탈에 새로 향상된 기능은 우선 굉장히 기능이 많이 업데이트 되었지만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 된 내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20일자로 업데이트 된 내용을 보면은 탐색 기능이 굉장히 향상이 되었고 그 윈도우즈 UI 형식으로 돼서 이제 타일 형식으로 저희가 실제 사용자 메뉴를 갖다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도록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메뉴 속성에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확인할 때는 블레이드 형식으로 오른쪽으로 계속 확장되도록 설정이 좀 변경되었고요. 그리고 앞에 보신 것처럼 리소스라는 메뉴가 있었는데 그 리소스라는 것이 다른 리소스 그룹들로 또 설명이 그 이동이 되도록 기능이 좀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업데이트가 예정된 기능은 이제 새로 포탈 기능이 더 향상되고 탐색 그리고 다른 리소스 그룹으로 이동하는 범위가 좀 더 확장이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제가 간단히 리소스라는 메뉴를 말씀드렸는데 신규 포털에서 가장 처음 보시는 메뉴가 리소스 그룹과 모든 리소스라고 하는 리소스라는 단어가 이제부터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리소스 매니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리소스 매니저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애저에서 가상 컴퓨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구성 요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상 컴퓨터는 컴퓨터 리소스, 그리고 스토리지, 그리고 네트워크에 대한 리소스가 총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컴퓨터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가상 컴퓨터, 그리고 가상 컴퓨터에 대한 그 확장 프로그램. 이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하이퍼V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그 하이퍼V에서 실제 그 에이전트 프로그램 파일이 설치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같은 기능으로 동작을 하는 것이고, 스토리지 리소스는 가상 컴퓨터가 있는 VHD 파일이 저장되는 저장소 계정,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블랍이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트워크 리소스의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하는 가상 네트워크, 그리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그리고 로드 밸런서, IP 주소,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 그룹이라는 것들이 통합이 되어서 이제 리소스라는, 네트워킹 리소스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IaaS를 사용하시던 기존 모델에서는 이 저장소 계정과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이 미리 설정이 되어 있어야지 클라우드 서비스나 그 앞에 있는 이제 로드 밸런서 그리고 가상 컴퓨터에 대한 사설 IP 등등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많이 불편하시던 부분이 가상 컴퓨터만 미리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네트워크를 구성을 안 하신 다음에 이 가상 컴퓨터에다가 다른 네트워크를 다시 연결해서 사용하실 경우에 또는 가상 컴퓨터 간에 서로 통신이 되도록 네트워크 설정을 하실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잘 동작이 안 하거나 다시 재구성하시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새로 나온 신규 모델에서는 리소스 그룹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저장소나 네트워크 그리고 가상 컴퓨터 또는 사설 IP, 공용 IP 이런 것들을 각각 한 개의 리소스라는 이름을 놔두고 이걸 그룹 형식으로 묶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이제 관리 모델이 하나 나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리소스 그룹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리소스 그룹은 각각의 리소스들을 갖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각각의 리소스들은 리소스 그룹 한 개에만 할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리소스 그룹 간에 서로 이제 리소스들을 이동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미국 동부나 중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다른 지역에 있는 리소스들을 서로 이제 다른 리소스 그룹에다가도 할당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구성한 리소스들은 수동으로 저희가 애저 신규 포탈에서 각각 하나씩 만들 수도 있지만 템플릿을 이용해서 하나 한 번에 일괄적으로 또는 만들어진 템플릿을 가지고 다 수정을 해서 다음번에 다시 반복적으로 리소스를 배포할 수 있도록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리소스 그룹을 좀 더 모델을 다양하게 사용하려고 하면은 우선 단일하고 다중으로 리소스 그룹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단일 리소스 그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장소 계정, 가상 네트워크, 그리고 가상 컴퓨터들을 한 개의 리소스 그룹으로 묶어서 사용하시는 모델이 있고 다중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면은 리소스에 대한 그 예를 들면은 저장소 계정들끼리 따로 한 개의 리소스 그룹을 만들거나 또 가상 네트워크들끼리 리소스 그룹을 만드는 형식으로 해서 리소스 그룹 안에 각각의 이제 리소스들을 저희가 따로 지정을 하고 이 리소스 그룹들을 다시 다중으로 여러 가지 형식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제 리소스 그룹을 어떻게 생성을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저 신규 포탈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리소스 그룹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리소스 그룹이 있고 이 리소스 그룹 중에서 한 개의 리소스를 제가 선택을 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쉐어포인트에 대한 팜에 대한 그 리소스 그룹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상 컴퓨터나 네트워크 또는 뭐 로드 밸런서 같은 것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앞에 보시는 리소스 그룹 안에 여러 가지 리소스들이 한 개의 패키지 형식으로 해서 통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기존 포탈에서 만드는 방식으로는 이것들을 각각 하나하나 다 설정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된 구성에서는 저희가 한 번에 일괄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누른 다음에 가상 컴퓨터를 만들 경우에 아까 만들었던 내용을 보면은 일괄적으로 선택이 돼서 만들어졌지만 여기서 저희가 템플릿을 이용해서 만들게 되면은 네, 예를 들어서 셰어포인트 2013HA가 아닌 팜으로 구성을 한다고 이해를 하면은 여기서 만들기 버튼을 누르시고 네, 이게 속도가 약간 느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소스 그룹을 저희가 하나 이름을 명칭을 지정한 다음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의로 리소스 그룹을 하나 개 생성을 하고 여기서 위치를 뭐 예를 들어서 미국 동부 2로 한 다음에 확인을 하게 만들게 되면 그 다음 부분에 대한 이제 메뉴를 쭉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네, 만들게 되고 이제 저장소에 대한 부분들로 따로 저희가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만약에 실제 온프레미스 환경에다가 쉐어포인트를 구성한다고 칠 때를 생각해 보시면은 굉장히 좀 간략하게 기능이 좀 변경이 축소되었다고 보실 수 있고요. 네,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실제 다음 메뉴가 또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메뉴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를 설치하고 SQL 서버를 설치하고 셰어포인트 설치하는 부분들이 다 쭉 이렇게 설정이 돼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계하게 다 하면 좋겠지만 우선 시간이 좀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생략을 하고 다음 내용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셰어포인트 서버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가 소요가 되며 이렇게 생성된 서버를 잠깐 보시게 되면 실제 저희가 만들게 되는 셰어포인트 서버하고 동일한 구성으로 바로 손쉽게 설치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치가 된 거는 제가 지금 보신 거는 신규 포탈에서 설치를 하게 되는 부분이고 물론 이 부분은 파워쉘을 통해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 설치도 가능하신데 지금 보시면 네, 이게 지금 보시는 시어포인트 팜을 구성하는 그 템플릿 파일인데요. 템플릿 파일 안에서 보면 템플릿 URL에서 Azure Deploy라고 하는 끝에 JSON이라고 하는 파일 형식으로 해서 디플로이가 가능합니다. 이게 실제 이제 Azure 리소스 매니저를 통해서 배포하게 되는 템플릿 파일이고요. 기존에 Hyper-V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을 할 때 그 관련된 구성 정보들이 XML 파일로 해서 로컬이 저장되는 걸 보실 수 있었는데, Azure에서 리소스 매니저를 통해서 배포할 때는 좀 더 XML보다는 좀 더 이제 유동적이고 기능이 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JSON을 이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여기서 스크립트를 실행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선 로드 밸런서나 이런 것들을 쭉 만드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 저희가 지역 같은 부분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앞에 신규 포털에서 만들어 붙인 부분들을 다 파워쉘을 통해서 그냥 명령어로 입력을 해서 한다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SharePoint 팜에 대한 계정들을 쭉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선택을 하게 돼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그냥 생성이 되게 되는데, 이 생성되는 절차는 앞에 보신 것처럼 똑같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파워쉘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지는 방법인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사용하실 때는 지금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한 개의 프로젝트를 만든다고 치면은 템플릿 안에 저희가 리소스 그룹이라는 메뉴가 하나 있고, 여기서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어떤 부분들을 만들지 실제 선택을 해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상 컴퓨터를 하나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은 앞에 보신 것처럼 JSON 파일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 안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JSON 파일 내부를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었는데, JSON 파일 같은 경우에는 우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라미터 값과 뭐 여러 가지 변수들, 그리고 리소스 그룹에 대한 각각의 내용들이 다 항목에 설정은 미리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배포하려고 하면은 여기서 저희가 이제 그냥 배포를 바로 클릭하시고, 실제 애저에서 사용하는 기능들에 대한 메뉴가 여기서 그대로 다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리소스 그룹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선택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파워쉘에서 했던 것과 좀 다른 점은 미리 변수 값들을 저희가 여기서 선택을 해서 미리 세팅을 해서 만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네, 이렇게 해서 배포를 만들게 되면은 실제 SharePoint 그 팜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배포가 되는지 쭉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배포되는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일단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신규 포탈과 파워쉘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세 가지를 통해서 각각의 VM이나 SharePoint 서버들을 리소스 그룹을 통해서 이용해서 만드는 걸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비주얼 스튜디오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저희가 이해하기에는 개발자만의 개발 도구라고 생각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관리하기 위한 엔지니어의 그 관리 도구로 사용하실 수도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소스 템플릿에 대해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안에 그 JSON 파일 안에 내부형을 보면은 저희가 설치가 아니라 그 구성들을 굉장히 많이 설정을 해야 되는 입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실제 저희 엔지니어가 직접 다 작성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이것들을 갖다가 간략하게 이제 퀵 템플릿이라고 하는 미리 세팅 만들어진 그 템플릿 파일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화면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퀵 스타트 템플릿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깃허브라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애저 그 템플릿이라고 하는 파일입니다. 이 부분도 다음으로 바로 데모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저 사이트에서 접속하시게 되면 리소스라는 그 메뉴 하단에 보시면은 퀵 템플릿이라는 것이 있고, 여기서 제가 지금 밑에 쭉 보시는 게 다 템플릿 파일들의 내용이고요. 우선 여기서 제가 가장 쉬운 VM을 만드는 템플릿을 한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VM이란 이름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저희가 어떤 이제 VM들을 만들 수 있는지 나오게 되고,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HA된 SharePoint 서버를 만드는 템플릿 파일이 하나 있고, 여기서 저희가 애저의 배포라는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바로 애저 사이트에 접속이 되게 되고, 아까 제가 만들 때 보여드렸던 그 쉐어포인트 배포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여기 똑같이 기술이 돼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템플릿 안에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실제 구성이 미리 된 걸 갖다가 이렇게 애저에서 템플릿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만드는 방법은 앞에서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시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여드렸던 건 애저의 템플릿 파일인데, 사실 거기서는 템플릿 파일들을 저희가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편집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GitHub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시게 되면은 똑같은 애저의 그 템플릿 파일들이 이렇게 쭉 업로드가 되어 있고,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만약에 설치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다운로드 zip 파일을 누르면은 모든 템플릿 파일들을 로컬 PC에 저장을 해서 편집을 하실 수 있도록 있습니다. 한 가지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뭐 사실 이 부분도 앞에 보여드린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바로 구현이 가능한 방식이고요. 네. 네, 구현이 네, 우선 가상 네트워크를 만드는 템플릿 파일 하나 선택을 하게 되고, 여기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앞에 보여드렸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애저 사이트로 접속이 되게 되고, 네, 접속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템플릿을 이용해서 한 번에 일괄적으로 다 구성을 할 수 있는 메뉴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리소스 그룹과 리소스를 만드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리소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엔터프라이즈급에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좀 더 이제 관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리소스 태그라고 하는 일종의 리소스 각각에 대해서 태그를 연결하는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추가가 된 태그들을 갖다가 이용하실 수 있는 거는, 제가 실제 애저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항상 측정이 되는 서비스인데, 이 비용들을 어떻게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비용 측정 쪽에서 이제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다른 부분의 이제 리소스 관리 부분으로 말씀드리면, RBAC라고 하는 제가 역할 기반 접근 관리를 통해서 애저 이제 리소스들을 더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쉽게 이해하시려고 하면은 익스체인지 서버나 아니면 AD에서 사용하는 저희가 그룹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그룹에 어떤 권한을 준다. 예를 들면은 A라는 그룹을 만들고 그 A라는 그룹에는 모든 권한을 다 주는 어드민 권한을 다 준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거의 동일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화면처럼 그 구독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고, 그 하위에 리소스 그룹, 그리고 그 리소스 그룹 안에 리소스가 있는데, 이거 각각에 대해서 저희가 다 이제 권한들을 다 각각 역할 기반으로 해서 부여를 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실제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미 만들어진 리소스 그룹을 한개좀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리소스 그룹을 임의로 한개 선택을 하고, 선택된 리소스에 대해서 이쪽에 보시면은 액세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앞에 말씀드렸던 그 RBAC, 그 역할 기반으로 선택하는 것이고, 실제 제가 접속한 이 계정은 구독 관리자라는 계정 권한을 갖고 있고, 모든 오너 역할을 다 갖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건 기본 값으로 갖고 있는 거고요. 여기다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다른 뭐 리더라는 그룹을 선택을 하고, 여기 이제 사용자 이름을 넣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이 새로 추가된 기능, 그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앞에서 선택한 리더라는 그 역할에 대한 그룹만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리소스 태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그냥 임의로 선택을 하면은 그냥 SPS라고 하고 뒤에 태그스라고 해서 그냥 하나 추가를 하게 되고, 보시면 이제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그라는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앞에 선택했던 리소스 그 SPS라는 태그에 대한 모든 리소스 값들이 쭉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위에 들어가면 다른 리소스 그룹에 대한 세부 설정들을 똑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부분까지는 가상 컴퓨터를 만드는 부분이었는데, 여기서 저희가 가상 컴퓨터 내부를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상 컴퓨터 내부에서 저희가 기존의 OS 디스크에 대한 부분은 DS 시리즈라고 하는 SSD 디스크를 사용하는 제품들이 있었는데, 이 OS 디스크 말고 데이터 디스크를 SSD 디스크로 사용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의문을 좀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프리미엄 스토리지라고 하는 새로운 스토리지형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저 프리미엄 스토리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IaaS에서 사용하는 저희 가상 컴퓨터에서는 모든 데이터 디스크는 이제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게 목적이 있고요. 이제 새로 나오는 이제 V2, 그러니까 신규 버전부터는 표준 저장소가 있고 새로 추가된 프리미엄 저장소 두 가지 저장소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공된 저장소 같은 경우에는 SSD 디스크를 이용해서 이제 좀 더 높은 I/O 성능과 낮은 지연 시간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양이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가상 컴퓨터 유형과 디스크 유형이라고 두 가지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가상 컴퓨터 유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OS 디스크에 대한 부분이고요. 디스크 유형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이제 설치된 추가로 연결해서 붙일 수 있는 디스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상 그 DS 시리즈 DS 시리즈라고 해서 DS 1번부터 DS 14번까지 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 부분은 각각 다 코어나 메모리 그리고 디스크 수량이 다 다른데, 여기서 좀 중요하게 보실 부분은 오른쪽에 있는 최대 IOPS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DS 1 같은 경우에는 최대 IOPS가 3200, 그리고 DS 40 같은 경우에는 IOPS가 최대 5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디스크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P10, P20, 그리고 P30 이렇게 총 세 가지 제품이 있고요. 이 제품들에 대한 기능들은 보시는 것처럼 디스크 크기, 그리고 최대 IOPS 또는 그 이제 디스크당 대역폭에 대한 좀 성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P10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크기가 128기가고, 가장 고사양인 P30 같은 경우에는 최대 1테라의 디스크 크기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보실 부분은 P10과 P30의 최대 IOPS의 차이점은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된 프리미엄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사용 가능한 지역이 총 현재까지는 6가지 지역이 있는데, 앞으로 좀 더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IOPS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IOPS라고 하는 것은 초당 이제 그 입력과 출력에 대한 횟수에 대한 내용이 IOPS라고 하고요. 여기서 저희가 이제 한 가지 확인할 부분이, 디스크는 고사양으로 놔두고 가상 컴퓨터 OS 부분은 저사양으로 놔두면 과연 속도가 어떻게 이제 동작을 할까라는 부분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 밑에 왼쪽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DS1 가상 컴퓨터와 P30 이제 디스크를 붙일 경우에 최대 IOPS가 P30가 한 5000 정도 나오는데, 가상 컴퓨터가 3200 정도로 동작을 합니다. 그럼 애저 가상 컴퓨터에서 최대 성능을 제한하는 그 리미테이션이 걸리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대 가상 디스크 성능이 더 높더라도 가상 컴퓨터의 그 최대 성능을 초과할 수가 없는 걸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디스크가 더 사양이 낮고 가상 컴퓨터가 사양이 높을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스크 성능이 가상 컴퓨터의 성능을 넘지 못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디스크가 5000 IOPS를 지원할 경우에는 가상 컴퓨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걸 제한을 걸기 때문에 25600의 모든 성능을 내기는 어렵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이제 DS 시리즈 실제 내부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실제 SSD 이제 캐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가상 컴퓨터를 만들 때 데이터 디스크에 대한 그 디스크 설정을 할때 보면은 이제 캐시에 대한 부분에서 한글로 하면은 한글판에서는 이제 캐시가 없음 또는 읽기 쓰기 캐시 이렇게 세 가지를 선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이 부분들이 이제 선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갖고 저희가 디스크 동작 방식이 어떻게 되고 이제 IOPS가 동작을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캐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디스크 프로비저닝 통해서 애저 네트워크를 연결되고 이제 프리미엄 스토리지 블ob 쪽으로 연결이 바로 되게 됩니다. 근데 캐시된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프로비저닝을 하면서 로컬 OSD에 아니 OS에 있는 그 디스크에 있는 그 SSD 프로비저닝 같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동작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VM 네트워크를 통해서 애저 프리미엄 스토리지 쪽으로 다시 통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면은 스탠다드 DS1 제품 같은 경우에는 논캐시의 경우에 5000 IOPS 그리고 이제 그 저쪽 프리미엄 스토리지 블럽 쪽으로 연결될 때 3200 IOPS로 좀 약간 제한이 걸린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최고 사양인 스탠다드 DS14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캐시가 없는 P13 디스크 10개를 갖다가 연결을 하고 할 경우에 이제 5000 IOPS 디스크 한 개당 5000 IOPS를 지원하고 이 10개가 있기 때문에 5만 IOPS까지 최대 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로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DS14가 기본 뭐 64000까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 토탈로 DS 이제 저 가상 컴퓨터 내부에 대한 IOPS를 최대로 측정을 해보면은 보통 10만에서 11만 정도 가까이 입출력 속도를 낼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데모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리소스 그룹 쪽을 찾아서 좀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P30 이제 제품에 들어가면 가상 컴퓨터에서 논캐시 10개를 붙여놓은 가상 컴퓨터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실제 저희가 이 서버에 이 가상 컴퓨터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네, 디스크 내용을 보시면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네, 저장 그 스토리지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1테라짜리 10개를 갖다가 저희가 묶어서 총 10테라짜리의 이제 디스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서버에서 얼만큼의 IOPS를 출력하는지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하면은 미리 세팅된 템플릿 파일을 좀 이용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작을 실행시키게 되면 지금 보시면은 한 95,000 정도 나오는 걸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배터기로 다시 확인해 보면 98,000에서 한 99,000 정도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보시면 보통 이제 메가바이트 지금 초당 메가바이트가 얼마 정도 최종적으로 왔다 갔냐 보면은 한80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보면은 가상 컴퓨터들을 어떻게 좀더 빠르고 이제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만들어진 가상 컴퓨터 내부에 디스크들을 얼마나 또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지, 또 빠른 성능들은 이제 부분에 대한까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갖다가 저희가 많이 요즘에 필요로 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다 편한 관리를 위해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있는 사스형 서비스를 이용해서 구현을 이제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사스형 서비스의 이름은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OMS, 약자로 OMS라고 하고요.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 슈트에 대한 약자입니다. 그래서 OMS의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OMS는 로그를 분석하고, 그리고 이제 복잡하고 좀 반복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동화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가용성이나 보안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강화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OMS 제품을 이용해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저희가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에 대한 부분만 커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아마존 웹 서비스에 대한, 웹 서비스에 올라가 있는 VM이나 리눅스에 대한 부분들로 모두 다 추가로 이제 관리가 가능한 걸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클라우드에 대한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로컬에서 사용하고 있는 온프레미스 실제 저희 서버실에 있는 제품들도 모두 다 연결해서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다시 데모를 통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ms.microsoft.com이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OMS 사이트에 접속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 이 OMS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쭉 여러 가지의 이제 그래프 화면들이나 아니면 다른 뭐 서버가 몇대 연결되는지 내용들을 쭉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 데모에서 연결된 서버들은 총한 13대 정도를 연결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선 AD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메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AD 관리에 대한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우선 가장 왼쪽에 보시면 보안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가 좀 있고, 아니면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좀 설명이 나와 있고, 좀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패스워드 정책이 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정책이 이제 맞지 않기 때문에 패스워드를 좀더 강하게 만들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레커멘데이션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뭐 AD 서버를 많이 보게 되면 나오는 AD에 대한 정책들에 대한 메뉴나, 그 메뉴에 들어가서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각각 다 세부적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AD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제 뭐 매뉴얼이나 아니면 백업, 그리고 보안 뭐 인증 같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앞에 말씀드릴 뒤에서 말씀드릴 자동화, 그 오토메이션에 대한 부분도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실제 이제 앞에 이 메뉴 자체가 이제 로그 서치라고 하는 부분의 기능인데, 로그 서치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로컬에 이제 백단에 있는 그 로그들을 다 취합을 해서 이 OMS 사이트에서 관련된 부분을 다 이제 정리를 해서 보여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저희가 대시보드 쪽에서 설정을 한 다음에 각각의 이제 연결된 서버들에 대한 모든 이벤트나 아니면 가상 컴퓨터들에 대한 어떤 이제 최근의 데이터, 그리고 추가로 이제 프로그램이 설치되고 안 되고에 대한 내용들로 쭉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소프트웨어 변경에 대한 부분을 좀 보게 되면은,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모두 다 이제 취합이 된 다음에, 지금 보시는 건 이제 타입에 어떤 이제 명령어가 적용돼서 이제 쿼리라에서 이제 실제 로그를 어떻게 이제 뽑아오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JHE 서버에 대해서 소프트웨어가 변경이 되었고, 변경된 내용은 프로그램이 추가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추가된 이제 프로그램은, 지금 보시면은 요거 윈도우즈 이제 보안 업데이트가 아니고, 그 백신에 대한 이제 디펜더 파일이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었다는 내용들을 쭉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추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여기 있는 메뉴들은 지금 보시면 추가로 이제 추가 이제 선택을 해서 어떤 것들을 더 메뉴를 볼수 있게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이미 추가된 내용들을, 네, 이미 추가가 된 내용들을 다시 재고를 할 수도 있고, 익스포트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해서 보게 되면은, 저희가 이걸 엑셀 파일로 이제 실제 내보내기 해서 관리를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실 부분이 이제 솔루션 갤러리라고 갤러리 부분에서 보시면은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AD 관리나 아니면 다른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여기서 다 선택을 해서 만들어진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뭐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아까 AD 추가했던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하고 여기서 제가 애드를 할 경우에는 애드가 되고 여기서 제가 리무브를 하면은 이 기능들이 빠지게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쉽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지금 보신 거는 이렇게 종합이 돼서 나온 화면인데 실제 이게 애저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은 기존 포탈에 들어가신 다음에 저희가 오퍼레이션 인사이트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실제 애저에서 만들어져 있는 가상 컴퓨터나 이런 부분들을 저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앞에 보시면은 실제 이게 이제 애저 사이트에서 만들어진 각각의 서버들인데 이 서버 하나 선택을 하고 오퍼레이션 인사이트에 사용을 하면 클릭을 하면 에이전트가 설치가 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예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OMS 사이트에서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있는 가상 컴퓨터를 관리하는 부분인데 실제 저희가 그 온프레미스에 있는 저희 회사 서버실에 있는 서버 갖다 여기 연결을 어떻게 되냐라고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회사에 있는 그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이렇게 해서 설치가 지금 진행되고 설치가 이제 진행이 완료되면 추가가 되고 아까 보셨던 OMS 사이트에서 저 서버가 이제 추가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 실제 서버실에서 있는 온프레미스 환경에 있는 서버들을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라고 좀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은 실제 서버에서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시스템 센터 제품군 중에 오퍼레이션 매니저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 오퍼레이션 매니저 제품에서 이 어드바이저 관리라는 메뉴가 있는데 실제 요거는 이제 이름이 좀 다른 메뉴로 다시 오퍼레이션 매니저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쪽 메뉴에 가게 되면은 저희가 서버들을 추가를 할 수가 있고 그 서버들을 저쪽 OMS 쪽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서로 이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이 되게 되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연결된 서버들이 여러 가지 더 계속 늘어날 수가 있고요. 늘어날 수가 있고 지금 보시면은 오토메이션 쪽을 좀 잠깐 보게 되면은 이 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럼북을 통해서 이용하게 되는데 이 럼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일단 메뉴를 클릭해서 애저 쪽으로 다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럼북을 생성하는 것은 기존 포탈에서 신규 포탈 쪽에서도 되고요. 신규 포탈에서 네, 럼북에 대한 이름을 저희가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VM start 라는 이름을 넣게 되고 이제 뭐 파워쉘을 선택을 하고 이 뒤에 자동화 계정 같은 것들을 네, 추가를 하게 되고 이제 뭐 만들기를 하게 되면은 실제 럼북들이 쭉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규 포탈 쪽에서 만들 수 있고 이 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부터 원래 있던 기능이기 때문에 다시 기존 포탈 쪽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포탈에서는 지금 보시면 네, 자동화라는 메뉴에 가게 되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오토메이션이라는 그 메뉴가 항목이 있고요. 이 항목 안에 들어가게 되면 실제 어떤 이제 럼북이 돌아가고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럼북 같은 경우에는 샘플을 마찬가지로 저희 애저 리소스 템플릿과 마찬가지로 다운로드해서 받을 수가 있고요. 네, 다운로드해서 받을 수가 있고 지금 보시면 네, 럼북의 내용을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럼북의 내용을 보게 되시면은 쭉 이렇게 또 스크립트 형식으로 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의 내용을 들어갔다가 저희가 이제 편집을 해서 하면 좀 더 파워풀하겠지만 실제 편집하는 거는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걸 일정으로 넣어서 지금 보시면은 이 예제에서는 뭐 VM 스타트로 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거는 이제 2016년 1월 1일에는 오전 7시에 이 가상 컴퓨터들을 다 키겠다 라고 설정이 되어 있고 반대로 애저 가상 컴퓨터를 끄는 이제 럼북에서는 12월 24일 날은 오전 12월 24일 날 오후 6시에는 다 럼북을 끄겠다 라고 설정되어 있으면은 실제로 12월 24일에는 애저나 이런 데 있는 서버들이 이제 다 자동으로 오프가 되게 되고요. 다시 1월 1일 날부터 업무를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그 가상 컴퓨터들이 다시 새로 시작이 되는 걸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되는 것들은 다시 저희 OMS 사이트 쪽에서 OMS 사이트 쪽에서 실제 몇 개의 럼북이 돌아가고 있고 얼마큼 동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기존 포탈과 새로운 포탈의 차이점 그리고 가상 컴퓨터나 네트워크에 대한 리소스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애저 리소스 매니저 그리고 저장소 계정, 그러니까 디스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쓸 수 있는지에 대한 프리미엄 스토리지의 기능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부분들을 좀 더 이제 자동화를 통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 툴, 약자로 OMS라고 하는 부분까지 모두 다 짚어드렸고요. 실제로 애저에 대한 기능들은 이 이외에도 좀 더 계속적으로 추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이제 지금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Azure EOS V2라는 내용이지만 이 다음에 Azure EOS V3라는 내용으로 다시 또 인사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